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으나 언론 성명 채택조차 무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도발 유형의 일부이며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최고는 9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 내지 3미터, 서해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4년여 만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전적으로 비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이어 북한의 발사가 터무니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긴장 고조 행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전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And because of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a Chapter 7 security.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행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재 체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갱신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문안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이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건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수익을 안기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무기에 대한 실현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일부 국가의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ffering sanctions relief without substantive diplomatic progress would only funnel more revenue.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다른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들에게 안보리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보상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 체제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해왔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강제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지만 공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날 미국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비이사국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국과 일본 등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채택을 통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보리가 당시와 같은 결단과 결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ast time North Korea launched ICBMs in 2017,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dam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또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는 미국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 다른 이사국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주인 중국 대사는 ICBM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이번 상황을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부재로 인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당사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며 올바른 대화와 협의의 궤도에 머물면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조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대신 당사국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 제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고려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이라는 틀을 넘어 사회 경제적, 인도적 문제로 북한 주민들을 위협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미국의 협상이 쌍방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 문안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인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2로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채택 자체에는 동의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실제 결의안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안보리는 각국의 성명 발표가 끝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15개 나라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이 참여했으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15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의 거듭된 제안으로 대화에 복귀하는 대신 북한은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장거리 무기실험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not only the region.
이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명시한 결의 2397호를 상기시키면서 1718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의 완전한 이행이 북한의 무기 진전을 효과적으로 늦추고 제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란 사실을 재확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15개 나라는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며 당장 북한과 모든 핵 확산자들에게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거듭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tests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president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이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와 인권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그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또한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that should be concern to all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who share.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모든 나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는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과 미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door to diplomacy is not clos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도 이번 발사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이러한 일련의 시험을 통해 배우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도발 유형의 일부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설리번 보좌관은 25일 폴란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see this as part of a pattern of testing and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과 8월 4일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시험을 ICBM 역량 시험으로 평가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들 시험에 대해 선전하지 않았지만 미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ICBM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에 대해 우리는 이를 북한의 시험과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 계획됐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what is, you know, maybe driving the tempo of the testing relates to the badly failed test that occurred just a few days ago.
설리번 보좌관은 며칠 전 ICBM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이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연관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 결정의 대부분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한국 등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에 대한 미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원장은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미국이 핵 현대화 작업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두르고 한국 등에 대한 강력한 핵 우산 제공을 통해 동맹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시험은 북한의 김정은이 외교에 관심이 없으며 반드시 억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를 서두르고 확장해야 하며 확장 억지 등을 통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가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하울 간사는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의 장거리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등 북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공약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ICBM 발사는 김정은이 영내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추구하는 군사력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동안 북한과 같은 정권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대신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 위원장인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달성할 수 있는 것, 즉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동결과 인도적 지원 제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거듭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나약하다는 비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스카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서방을 위협하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산주의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힘보다 나약함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애슐리 힌슨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 세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와 푸틴의 침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가르시아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적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리더십 때문에 오늘날 더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미, 한일,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 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할 수 있다며 국방건설 목표를 계속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무인 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공격무기 개발과 전력화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연초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신형 ICBM을 발사했고 군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도 높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부승찬 한국국방부 대변인의 28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주 갱도가 있는데 이 중 3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갱도입니다. 3번 갱도는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 갱도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입구부터 이중 갈래로 나뉘기 직전까지 약 100m가량이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 달이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입니다.
작년 1월에 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술핵 무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게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형 경량화한 핵탄두를 개발하겠다.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시험할 때도 어떤 위험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전술핵 무기 시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추후 도발과 관련해 ICBM 성능 개량을 위한 추가 시험 발사도 열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ICBM에 필요한 후추진체 기술 개발이 여전히 북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추진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성과 자체 모터를 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면서 대기권 밖에서 탄두를 하나씩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탄두는 떨어져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재진입하는 거고 이 기술이 지금 북한은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향후에도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해 봐야 됩니다.
한국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과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해 추가 긴장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ICBM 발사 영상에 대해 과거와 다르게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이번 발사의 성과와 함의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클로즈업과 교착헛 등 각종 편집 기술을 동원해 ICBM이 거대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실려 등장하는 순간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발사를 지휘하는 모습 등을 화려하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특히 아버지 때 했던 뭐 피바다를 비롯해서 아리랑을 비롯해서 꽃바른 전혀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북한에서도 장마당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높이에 맞춘 선전술을 시작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한편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ICBM이 화성 15형일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한 정보당국에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17년 발사한 화성 15형에 비해 이번 미사일의 비행 고도와 시간이 모두 늘었다는 지적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탄두 중량에 따라선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줄여서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조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서 나타난 태양 고도와 그림자 방향, 그림자 길이로 미루어 촬영 시점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한 오후 2시 24분께가 아닌 오전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영상과 사진을 실제와 다르게 짜집게 했더라도 실제 쏜 미사일이 화성 17형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순 없다며 북한이 대내 매체를 통해 신형 ICBM을 공식화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기념해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사진까지 찍은 점 등으로 미루어 화성 17형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했고 스위스는 북한의 모라토리움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후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볼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를 대표해 보낸 성명에서 EU는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와 지역 평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즉각 모든 관련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뻔뻔한 국제법 위반은 자국민의 자원을 전용하고 경제 발전을 방해하며 주민들의 복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관련 파트너와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면서 이유는 어떠한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또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 보유국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관련 추가 의정서를 발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유는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유는 전날인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적 단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3월 24일 목요일 이루어진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캐나다와 그 동맹국들은 3월 초 새로운 ICBM 시스템과 관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험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이 특히 미국의 협상 재개에 대한 거듭된 제안에 호응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모든 국민을 위한 대화와 안정, 번영의 길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영내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화 및 외교와 병행해 제재가 유지되도록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하고 한국과 일본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25일 북한이 핵실험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스위스는 3월 24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핵실험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북한의 모라토리엄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4일 오후 2시 34분쯤 ICBM급 발사체 한 발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쏴올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이 전날 쏘아올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2017년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두 번 시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하면서 미사일 기술 상당 부분을 구소련에서 획득했고 중국으로부터는 부품과 원자재 등을 꾸준히 조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를 지냈고 국가정보국장실에서 대량살상무기 담당관을 맡는 등 미국 정부에서 34년간 대량살상무기를 다룬 미사일 전문가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님, 북한이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67분간 비행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발사가 큰 진전을 의미합니까?
I don't think it's a major advancement. I mean, the critical thing is that the missile appears to b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but they had already tested missiles in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미사일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북한은 이미 2017년에 그런 능력이 있는 ICBM을 두 번 시험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크기가 더 커서 더 무거운 탑재체를 싣고 그만큼 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싶다고 밝혀왔던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술을 완성했습니까?
Well, we have not seen it demonstrated yet. In January 2021, Kim Jong-un mentioned that they were
북한은 아직 그 기술을 시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김정은은 다탄두 유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탄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것은 다탄두 재진입체라고 하며 몇 개의 자탄이 엽총식으로 뿌려지는 방식입니다. 더 정교한 기술은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입니다. 이 기술은 후추진체라고 불리는 작은 로켓 단계를 활용해 자탄들이 개별적으로 조종되고 각각의 재진입체들이 개별적인 궤적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들을 더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죠. 북한이 둘 중 어떤 기술을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많은 실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4일에 화성 15형을 발사하고는 화성 17형 발사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실패한 지 8일 만에 발사에 성공했을 수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of course, we don't know what the missile was that failed. I think a good guess is that it was the Hwasong-17. You don't actually know that.
우선 우리는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화성 17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확률이 높은 추측일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궤적이 화성 15형보다는 화성 17형과 더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준중거리 궤적으로 ICBM을 발사했고 3월 16일에 발사한 ICBM은 초기에 공중 폭발했으며 24일에는 ICBM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성능 시험에 나선 것일까요?
The first two, you know, based on the US statement, it's not clear whether only the first stage of the Hwasong-17 was tested or whether the entire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는 화성 17형의 1단만 실험을 했는지 전체를 실험했지만 연료를 적게 썼는지 엔진의 추력을 일찍 종료시켰는지 미국의 발표에 비춰 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목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공개된 사진에서 미사일의 하단부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분사구가 4개로 확인됐는데 4개 분사구의 작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처음과 두 번째 시험을 통해 분사구 작동을 시험했을 수 있습니다. 탑재체 관련 시험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이 밝힌 위성보다는 미사일 탑재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실패한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데 화성 17형일 것이라는 게 가능성이 높은 추정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화성 17형이 정점을 통과한 뒤 낙하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First of all, we're not sure just what the payload was. The re-entry condition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than, you know, a full ICBM
우리는 그 미사일의 탑재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와 북한에서 미국으로 비행하는 ICBM의 궤적은 재진입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을 통해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선보였다고 말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화성 14형, 화성 15형도 이번처럼 높지는 않지만 비슷한 궤적을 비행했는데 그때도 실제 작전 궤적의 재진입 환경을 구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결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십니까?
Part of it depends, you know, it's a re-entry of what? The most straightforward way for them to make sure that this thing has a high probability of surviving re-entry would be to use a re-entry vehicle that was
탑재체가 무엇인지에 달렸습니다.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열을 견뎌낼 가능성을 높이려면 매우 투박하고 튼튼하면서 무거운 것을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런 재진입체는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 북한의 목표가 주요 미국 도시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도시 근처에만 감염되고 정교한 타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탑재체가 크고 무거우면 사정거리가 줄어들고 여러 개를 장착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러시아가 쓰는 더 가볍고 뾰족한 원뿔 모양의 재진입체의 경우 훨씬 더 어려운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화성 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ICBM으로 불리는데요. 앞서 탄두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이유로 북한이 대형 ICBM을 개발하는 것일까요?
Well, first of all, it would be the biggest mobile ICBM in the world, not the biggest ICBM in the world. The Soviet/Russians have that.
우선 이것은 이동식 ICBM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ICBM 기록은 구소련과 러시아가 확실히 보유하고 있죠. 북한이 개발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김정은이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이동식 ICBM을 갖고 싶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직경이 더 크면 재진입체를 여러 개 운반하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기술을 쓴다면 후 추진체들의 무게도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주 큰 고성능의 대폭탄을 싣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도시를 폭발하는 위협을 제기하고 싶어하죠. 러시아, 중국도 여전히 매우 큰 탄두를 장착한 ICBM들을 배치합니다. 미국도 옛날 타이탄2 미사일이 그러했습니다. 또 탑재체가 크면 탄두 외에 미사일 방어력을 무력화하는 침투 장치도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가능성이죠.
화성 17형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직후에는 화성 15형보다 발전됐다 해서 화성 16형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성 17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Again, though, it's a question of who's calling it. That was outside analysts called it 16. We didn't have a North Korean name for it at that time.
외부 전문가들이 화성 16형이라고 불렀었죠. 북한은 그때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화성 17형이라고 북한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방 발전 전람회를 통해 미사일에 쓰여진 글씨가 화성 17과 비슷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북한이 발사한 다른 미사일들도 살펴보죠. 북한이 1월 30일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미국의 괌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얼마나 진전을 이뤘습니까?
They clearly demonstrated the capability to target Guam and other targets at IRBM range. And it's a mission that makes sense for them.
북한은 괌을 비롯해 사정거리 안에 다른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북한에게는 타당한 임무죠. 괌은 미국의 영토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개 생산해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죠.
북한은 미사일 실전 배치 전 시험을 많이 안 하는 편이죠.
In the US, in Russia, even in China, missiles are tested many times, dozens of times. Before they're accepted for operational deployment and go into series.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경우 실전 배치에 앞서 수십 번의 시험을 거칩니다. 북한은 매우 조금 시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전혀 하지 않고 실전 배치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행 시험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미사일들이 배치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올해 대부분의 시험들을 통해 미사일의 신뢰도를 매우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배치가 임박했다는 점을 부각했죠.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KN-23과 KN-24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모두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여러 기고문을 내셨는데요.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 KN-23 단거리 미사일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역량을 더 증강한다고 평가하셨죠.
Ultimately, that depends on how many of them get deployed. What people often lose sight of in talking about test of the moment is that North Korea has had a very large.
결국 얼마나 많이 배치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북한의 가장 최신 발사에 집중하는데. 북한은 30년 동안 매우 큰 규모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실전 배치해 왔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곳곳을 타격할 수 있는 많은 미사일들이 배치돼 있죠.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미사일도 이미 배치된 미사일들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기동식 재진입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So when people say that, what they're really talking about is something that uses what's called a boost glide vehicle, which almost looks like a little space shuttle on the end of the missile that has.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형 활공체라고 하는 작은 우주선과 같이 생긴 것을 미사일 끝에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줘서 일반적인 탄도 궤적에서 멀리 있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고 급격한 움직임도 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이 공격하기 힘듭니다. 기동식 재진입체는 추진형 활공체와 일반 탄도미사일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진입체인데 유도 체계를 달고 있어 약간 기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추진형 활공체만큼 다양하고 급격한 움직임을 할 수 없습니다. 훨씬 오래된 기술이죠. 1980년대 초 미국의 퍼싱2 미사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발사된 북한의 여러 미사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 세계 몇 위로 평가하십니까?
That's a little hard to do. I mean, clearly the US and Russia and China have much larger, more capable
어렵습니다. 분명히 미국, 러시아, 중국은 훨씬 크고 유능한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미사일 숫자로 보면 북한과 이란이 차상위급이죠. 저는 북한을 이란보다 더 위에 두겠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을 시험했죠. 또 현 시점에서 더 많은 미사일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직도 많은 기술을 외부에서 들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님은 1980년대 국무부에서 소련의 전략군을 분석하셨죠. 어떻게 보시나요?
One of the big unknowns of North Korea's missile force has always been how much technology of what types they imported from who.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언제 어떤 기술을 누구로부터 수입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비슷하고 KN-23 단거리 미사일은 이스칸데르와 같아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 상당 부분을 구소련에서 획득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화성 17형, 12형, 14형, 15형에 쓰인 엔진도 구소련 로켓 엔진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는 부품과 원자재, 화학품을 꾸준히 조달한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북한의 앞으로 미사일 개발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for them that has as much if not more to do with political factors than it does with technological or military operational factors. You know,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a matter of
북한에게 있어 그것은 기술적 군사 작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은지,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지, 국제사회의 반발에 얼마나 우려를 하는지, 이 모든 요건들이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보여지길 원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또 탄도미사일들은 북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투 능력이 됩니다. 현대적인 공군이 없다는 점을 보완해 줍니다. 북한은 분명히 미사일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현재 미사일 개발 수준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47개국이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은 또다시 빠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먼저 참여한 47개국의 공동 제안국 명단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25일 VOA에 구두로 참여를 약속한 국가들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개국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결의안 채택 후 10일까지 공동 제안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1차로 참여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나라들, 다른 대륙에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항과 분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면서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에서도 국제 협력과 공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 등 온건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28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전직 유엔 전문가 등 개인 4명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공동 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초안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여러 개선 조치를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9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의 경우 동해에서 1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 오후 맑겠고 최저 0도, 최고는 15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도 맑고 최저 1도, 최고 15도입니다. 신우주는 오전에 맑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1도입니다. 강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4도입니다.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사리원도 맑고 최저 0도, 최고 15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장진도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11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4도, 최고는 16도로 예상됩니다.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9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9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전 해역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3m로 꽤 높게 일겠습니다. 먼 바다도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언론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중립국, 비핵국가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최우선 원칙은 이것이었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어떤 합의가 나오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자신은 러시아와의 실질적 평화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합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항목이라며 그들 역시 그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종이 한 장으로 치부되지 않고 진지한 조약으로서 서명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회담에서 돈바스 문제와 크림반도 문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듯이 우리는 러시아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과 백악관이 지난밤 강조했던 대목은 단순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전쟁을 감행하거나 도발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3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과 계속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 개인적 모욕이라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을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내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것이라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차기 회담이 이스탄불에서 열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에 회담이 내일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두 정상이 통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상황과 협상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전과 평화를 가급적 빨리 구축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터키는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우크라이나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전쟁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 4,400만 명 가운데 약 45%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필이 WFP 대변인은 5명 중 1명이 이미 식량 수급을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절박한 시기에 절박한 조치를 취하며 소비하는 식량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끼니를 줄여 아이들에게 먹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WFP는 우크라이나 내 식량 공급망이 붕괴된 점을 지적하며 슈퍼마켓의 물자는 비었고 창고한 식량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피리 대변인은 WFP는 우크라이나 주민 약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지원하기 위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며 주요 도시들에서 전투가 심화될 것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내 복수 지역들에 식량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 전체 아동의 절반이 넘는 430만 명이 러시아의 침공 이래 집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오늘부터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인구 2,600만인 상하이시 정부는 이날 동부 푸동과 서부 푸시로 나눠 차례대로 봉쇄한 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동과 인근 지구는 오늘부터 닷새간 봉쇄에 들어가며 2단계 조치로 서부 푸시와 인근 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전면 봉쇄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시민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공장이나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은 중단됩니다. 상하이시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대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